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 19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5개의 설교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견고한 진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또 회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전해왔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담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힘과 지혜와 역량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지혜를 모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나라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듭나는 순간에는 영적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살 아닙니까? 그 영적 나이가 세상적인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뭐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으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현장이 어디일까?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밀고 당기고 갈등하고 뭐 부인하고 거절당하고 하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주님의 열망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인데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상을,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공하지 못해요. 지금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근데 오늘 제가 다룰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인 그런 위상, 골로새서 3장 18,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리를 다루게 될 때 미혼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청사진이구나.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게 어떤 충분한 만족감을 줄 완벽한 어떤 이성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성경의 역사가 펼쳐졌던 중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저희 부모 세대도 그랬지만은 결혼할 처녀를, 결혼할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들 세대 간에 언약을 맺고 우리 딸 당신 아들에게 줄게, 사돈 맺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성공의 확률이 높았어요. 지금 우리는 알 것 전부 다 알고 잴 것 다 재고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결혼관계에 들어갔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의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혼 제도는 사람의 펜이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아이디어 설계가 아니고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제정된 제도이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서 이 구절을 처음 대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을 그때 결혼을 한 2년 앞둔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 이 구절에 대한 그 강의 어떤 도전 이것은 저 나름대로 전통적인 가정의 자랑 저에게 새로운 어떤 눈을 열게 한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그 뿌리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배어있는 문화적인 전통은 이 원리를 사실 상당히 거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분리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결혼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마치 물에 소금을 타면 물 성질, 소금 성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 물이 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되는 이 관계는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왔으면은요, 출신 배경 상관없이 이상하게 뭔가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관계보다도 독특한 관계,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이 진리와 관련해서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부부가 독립 단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시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단을 이루었어요. 그들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들의 책임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좋은 자로서 물러서셔서 많은 기도와 지원을 하시되 격려하시고 그들이 편히 되어주시고 격려하시되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얘들이 지금 실수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려고 해. 그래서 불러놓고 막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관계라든지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식어지게 되죠. 왜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할까?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의 끼어들면 안 된다. 최소한의 어떤 조언과 개입을 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뒤에서 스포트하는 것이 좋다. 자, 오늘은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19절 남편에게 주는 권면을 다루고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을 다루게 하겠습니다. 19절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현재 행위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것에 대한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이 주석을 어찌 보면 똑같은 문맥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명령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줄 때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왜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가? One flesh,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 결혼생활 상당히 오래 하고 난 다음에도 이 개념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내를 아끼는 것이 나를 아끼는 것이라는 그 개념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무수히 읽었으면서도. 아내를 아끼는 것,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다.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안타까웠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에베소서 5장 28절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아끼는 것, 나를 아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왜 주셨는가?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자동적이에요. 배고프면은 자기를 아끼는 것 어떻게 하죠? 먹어주는 것.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주는 것.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더러우면 씻는 것. 자기를 아끼는 모든 행위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진리의 비유가 이제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비유, 일러스트레이션, 주님께서 원하는 그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어떤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예화가 1, 대응 2, 2, 대응 3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예화는 없어요. 일정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만 진리를 전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헤어져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아끼고 돌보는 것, 그건 자동적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자동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거룩한 결단을 순간순간 내리는 거예요. 아껴주고 싶지 않을 때, 미울 때, 화가 날 때, 그때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9절. 주님께서 주신 대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 너무 가까워서 그냥 한몸이 되어버린 이 배우자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 요약이라고 하는 두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계명의 첫째 자리에 오는 이웃이 자신의 아내입니다.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아서 아내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만큼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희한하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 사람은 홀로 사는 것처럼 불행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를 존중하는 만큼, 아내를 이해하는 만큼, 아내의 메이크업, 아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약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배려하면 할수록 훨씬 남편인 그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박하면서 막 그 가정에 폐가 망신도 시키고 비쳐서 고생도 하고 곤란해지고 하니까 화투패를 치는 이 손이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손목을 자르. 그런 게 예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왜? 자기 자신에게 그토록 환멸을 느끼게 하는 행동의 수단,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럼 끝인가요? 이 사람은 운전하는 데에도, 밥을 먹는 데에도, 화장실 가는 데도 계속 불편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가요? 한 몸으로 된, 자기 존재를 이루고 있는 한 몸으로 된 하나의 지체를 내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불편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자신의 몸 일부인 아내를 아끼지 않고 방치하면은 그 손해는 그 몫은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내 남편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이것은 이 단어는요 특이해서 신약 성경에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일곱 그 나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할 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횃불같이 생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상의 강과 물들이 쓰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 물이 됨으로. 그때 이 형용사가 바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쓰라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아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남편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비탄한 마음 또는 원한 사무치는 마음을 품도록 해서 사실은 그 내면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남편이 책임을 지는 사랑의 실행 대신에 자기 중심적으로 군림할 때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비탄한 원한에 사무치는 쓴 어떤 독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저는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을 오래 참고 이런 그 몇 가지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개만 남편들인 저와 여러분이 적용한 어떤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개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섯 개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교만한 남편 어떤 모습일까? 아내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태도예요. 저는 크면서 저 주변에 있는 삼촌들이나 뭐 큰아버지 집이나 이들이 여자가 뭘 알아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의하는 것,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여 얕잡아 보는 대신에 같이 상의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가페 사랑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단위만 생각하는데 귀 기울여주는 것,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수치와 모욕감 주는 것 주의하기.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로 창피 주는 것. 그러면 남자는 그 아내를 면박 주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창피 주면 자기가 뭐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은 쓰레기인데. 여러분들은 화가 날지라도 퍼블릭하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배우자를 이렇게 인격적인 무언가를 상처 주는 것을 이거는 훨씬 더 폭력적이에요. 프라이빗하게 같이 있을 때와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퍼블릭한 공간에서 이렇게 모욕 주는 것은 상처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에요. 음식 같은 것도 만약에 남편분이 지금 의료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을 고려해야 되면 그런 경우에는 남편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식단을 남편 위주로 짠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보기에 이것이 과하다 싶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떤 취미를 핑계 삼아가지고 또 젊은 부부인 경우에는 취미를 가지게 되면 육아라든지 그 책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서 혹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이익만,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 고려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화를 터뜨리지 않는 것, 화를 참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한 템포를 늦춰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5초 참았다가 한 1분 정도 참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영어로는 Love does not keep a record of wrongs. 잘못된 것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아내가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다 우리 허물이 있는데 사랑은 악한 것을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서 다시 써먹지 아니하며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 몰래 친정 식구에게 큰 뭐 돈을 빌려줘가지고 가정에 아주 곤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아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보통 재정과 관련되면은 옛날에 실수했던 그것을 끄집어내거든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Does not keep a record of wrongs.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괴롭히지 아니하며 그것을 참는 것, 억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그걸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우리 시대의 정신과 관련해서 하나 당부할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이 참 늘려 있습니다. 이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매력이 처음에 사귈 때 나를 그 사람에게 끌리게 한, 내 아내를 선택하게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인 매력은 사랑을 하고 아내를 아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보면 아내 외에 나의 눈길을,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늘려 있어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가 내 개인의 공간으로 들어온 지금은 육체적인 매력에서 내 아내는 늘 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영적 승리와 실패가 좌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아내에게만 거룩한 헌신을 하다시피 애를 쓰는 가운데 유일한 여자로 알고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공간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떤 선택을 내가 지속해 나갈 때 희한하게 아내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옛날에 주 안에서 이거 많이 써먹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아내들아라고 했을 때는 남편도 아까 19절의 내용을 강론할 때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이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내들아는 아내들아라고 했을 때 그 아내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골로새의 교인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있는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가 이 명령을 순종해도 위기 희한하게 고스란히 다가옵니다. 마치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열 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립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일부 애굽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지금 다가오는 일곱 번째 심판에 대해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안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판에 그대로 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 일부가 그것을 듣고 피해를 모면합니다. 동일하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수 믿지 않더라도 부모 공경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는 은혜가 있듯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남편의 근위 아래 자신을 두는 불신자 아내는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명령이 엄청나게 거부감이 일어나요.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정서입니다. 거부감이에요. 불평감 거부감이에요. 복종하라는 이 표현은 후포타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디 어디 아래에 위치시킴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근위 아래 자신을 위치시킬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 권위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복종하라고 했을 때 지금 2000년 전에 쓰였으니까 유대사회나 헬라 로마 문화에 보면 여성의 지위나 권리가 무시된 사회였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그랬구나. 여자는 아래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유사는 마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간에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그냥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구나. 아닙니다. 여성의 가치를 비하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아내의 역할과 지위가 있는데 아내가 자신의 자리에 위치시키십시오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러한 구절을 받아들이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는 여권신장, 여자의 권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확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스피릿, 정신이 아주 팽배해요. 성경적인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크게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이 갈등이 부담감이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잠시 가보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유입되면서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던 배우자의 모습이 내 몸처럼 소중하고 아꼈던 대상이었던 남편과 아내가 그 조화가요, 그 평강이 깨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죄가 유입된 사건이에요. 죄가 유입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래 제정되어 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3장 16절 잠시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여파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고통스러운 관계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는 것,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그전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이게 rule over, 군림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죠. 아, 근데 중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을 원하고. 근데 이것이 남편을 컨트롤하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NLT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but he will rule over you. 이제부터 아내인 너는 너의 남편을 desire to control, 통제하려는 너의 의지 가운데 두려는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ESV 같은 경우도 Your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그전에는 조화를 이루었어요. 돕는 배필로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조화를 이룸으로써 만족을 얻고 그것이 행복했어요. 행복감의 극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지면서 이가 땅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면서 땅도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뭔가 텐션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Your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너의 욕망은 남편의 욕망과 반대일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ESV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아내의 사랑하기도 힘들어지고 남편이라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희한하게 싫어요. 남편이라는 권위 밑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희한하게 싫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반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왔을까요? 아니면 올까요? 두 개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개인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러한 어그러진 그 상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저 남편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싫어요. 그리 아래 두는 것. 하나님 나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살려는 애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남편의 근위 아래 두는 것을 연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예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 복종한다는 그 자체 거부반응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명령, 요구, 어떤 복종이라는 그 뉘앙스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부정적인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아내인 너는 열등한 존재이니 이제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 아니면 손해 또는 피해를 너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라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논리적인 어떤 다툼이나 정론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황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가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해요. 근데 그 행복이 잡아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어떤 남자가 그것을 협조해 주지 아니할 때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에요. 누구의 질서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은요, 열등한 것 아닙니다. 한 구절로 저는 당장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남자니까 이거 진짜 열변하시네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부분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아내인 여러분들은 성경 몇 구절 택해서 한번 주님하고 씨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은 결코 열등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전체를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28절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이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예수 아들이신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자신도 역사의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아버지 아래에 흩어탔어.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열등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온전한 조화를 위해서, 완벽한 희락을 위해서, 완성적인 모습을 위해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열등하다고, 피해를 본다고,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완벽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시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왜 강했는가? 명령체계 아래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켜서 전체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의 1군단이 7,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은 하나의 군단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이라는 군단을 보호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아내인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남편의 위치를 존중하여, 그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구절은 그것을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여,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그 남편이 실수를 연발하고 육적으로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남편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존중하여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에 서는 싸움인데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자신의 거룩한 순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 가운데서 복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한 세 가지 영역에서 부탁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첫 번째는 남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가장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특히 이때 기도할 때 아내로서 순복하는 그 힘을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따라합니다. 언제 정신을 차릴지 이런 표현들 속으로라도 하는 것을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내 생각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자제하셔야 돼요. 우리 집 양반은 가망이 없어 이런 표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세워주는 것을 애써 볼 것이다 라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해치는 말이나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 내가 괴롭고 해도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런 표현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요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인정이에요. 인정. 모든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족한 남자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정과 존중이 따라가면 내가 당신 믿습니다. 당신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오면은 그때 남자는 변화됩니다. 남자는 특히 남편은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주세요. 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백만 번 강조합니다. 아내의 요구로 인해서 변화되는 남편 없습니다.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면 실패할 여지를 허용하고 실패한 그 기록을 역사를 자꾸 반복하면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고 지금 격려해주면 그 남자는 변합니다. 이것이 존중받는다는, 인정받는다는 남자에게만이 있는 인자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DNA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까라고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신뢰나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해도 남편됨을 인해서 그를 존중하시고 그의 권위 아래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인정하고 세우는 것, 연습하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 전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만이, 주님의 신적 호의만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각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